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제사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결국 순종의 생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란 권위적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에 집중돼야 되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는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은 바로 주의 뜻을 따르며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언제나 겸손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적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대접받지 못하는 형태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제사로 주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신앙생활을 얘기함에 있어서 3절에 이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경고로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 다른 사람이 나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는 것들은 일단 접어놓으시고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에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집중하지 않는 한 그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의 다른 지체들이라 라는 예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어떤 원칙들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췄다. 그 지체들은 같은 직분을 가질 수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동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경쟁하고 투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체는 참 다릅니다. 팔과 다리, 눈과 코, 그 어떤 것도 서로 비교해서 무엇이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요새는 롱다리가 대접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길면 좋다. 그래서 팔이 다리보다 길면 그거 참 고민일 거예요. 뭐 추운 날에야 목도리 대신 목에다 둘둘 감고 다니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긴 팔을 어떻게 추스르겠습니까? 뭐 코 큰 게 좋다고 코 높이는 수술들도 주로 합니다만 코가 큰 거는 다 거짓말을 많이 한 탓이다. 피노키오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납작한 코가 크게 정직한 사람의 코인 겁니다. 성경이 왜 우리를 다른 지체라고 하며 한 몸이라고 함으로써 경쟁과 투기와 시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가?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이 내용들은 얼핏 보면 너무 비약이 심해 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아주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누가 무슨 범죄를 하거든 너희는 그 사람을 바로잡으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 이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잡으라는 것은 고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범죄하거든 그 사람을 고치라. 틀린 것을 맞게 고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고장난 것을 회복시키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을 벌하고 심판하고 혹은 상을 주고 하는 식의 규정이 아니고 상처받은 것, 손상된 것을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rrection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restora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를 하자면 부러진 팔을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서 어떻게 하죠? 뼈를 바로 맞춘 후에는 깁스를 해가지고 목에다 달고 다니죠. 회복시키는 겁니다. 왜요? 이 부러진 팔을 당장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잘라버리는 것은 불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팔을 대신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으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목은 원래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대접받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무거운 데가 어디입니까? 머리죠. 왜 그래요? 그 속에 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목이 들고 다니는데 팔을 지가 잘못해서 부러진 팔을 석고를 붙여서 더 무겁게 해서 목에다 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무도 그걸 불평하는 자가 없습니다. 왜요? 이 팔이 나아야 되니까 그 짐을 나눠진다고요. 우리는 누가 하나 잘못했을 때 저 사람은 잘못했지만 나는 안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그런 상관관계로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 이 유리를 깼습니다. 그럼 난 안 깼습니다. 난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 이 유리를 깨면 우리 모두가 추운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책임이 잘잘못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잘못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 전체를 위한 부분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나는 괜찮다. 나는 안 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그 유치부에 나오는 학생 중에 박세연이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교육을 저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이제 말을 안 듣고 딴짓을 하고 있어서 박세연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물었습니다. 세연이가 얼굴이 파래졌죠. 선생님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부모님을 오라 그랬죠. 그 아버님 성함이 박자, 동자, 준자 쓰는 우리 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왜 그 유치부 담당 전도사님이 날 오라 그러는가? 선생님이 저보고 예수님을 죽였대요. 아, 무슨 문제인지 알겠다고 왔습니다. 양 전도사님, 우리 아들은 예수님을 안 죽였습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안 죽였어요? 난 안 그랬어요? 이게 바로 모든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의 실패는 나의 정직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며 누구 하나의 못남은 내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증명하기 위한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내 팔이 부러진 것이고 내 눈이 상한 것입니다. 눈이 상하자 팔이 한다는 소리가 거꼴 좋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장님이 제일 많이 다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눈을 못 봐서 눈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보면 이마빡하고 무릎팍하고를 제일 많이 다치죠. 눈이 멀었는데 다치는 것은 이마와 무릎인 것입니다. 눈이 허공을 쳐다보면서 걷다가 허당을 짚어서 굴러서 허리가 부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은 교우들 속에선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살이 속에서 한 사람의 실패를 볼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봄으로써 내가 맡은 일과 상대방이 맡은 일이 함께해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서로가 부부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의 부속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잘한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같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왜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 놓고 보니까 내가 대접을 받느냐 못 받느냐와 상관없이 내 직분이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뭘 보고요? 한 사람의 실패가 어떻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면서 저희에는 수능 시험을 닷새인가 앞두고 발목아지가 뼈었어요. 농구를 하는데 지가 무슨 카림 압둘 자바라고 90km나 나가는 주제에 무슨 점프를 해서 리바운드를 하다가 떨어지면서 남의 발등을 밟으면서 발목아지가 거의 부러질 지경에 가서 이만큼 분 겁니다. 그러니 발피니는 어떻게 됐겠어요? 걔는 아마 그 발이 땅속에 박혀서 아직도 안 나왔을 거예요. 발목을 하나 다치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양쪽에 지팽이를 끼고 두 팔과 한 다리를 써서도 그 다리 하나 다친 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고 가거나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발목 하나 다치면 온몸이 전전긍긍을 하는 겁니다. 그 왼수 한 마리만 고생을 한 게 아니라 집안 식구 전체가 고생을 해서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왼수를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옛날에 저는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수고를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 가장으로서도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얘기는 다 그겁니다. 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냐? 내게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맡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지언정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중에 허리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허리가 있다는 걸 아는 자는 허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허리가 있는 줄을 모릅니다. 건강한데 왜 그게 있는지 여러분 목이 있는 줄을 알면 그 참 심각한 겁니다. 목 디스크에 걸리기 전에는 목이 있는 줄을 아무도 모릅니다. 편도선이 있다는 걸 언제 알죠? 편도선이 보여야 합니다. 그건 불행한 겁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가 그가 아니죠. 여기서는 의인화하면 안 되죠. 그 기관이 자기 일을 건강하게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한 우리가 그 기관이 그 기능이 있는 줄 우리가 모릅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고장이 나봐야 우리는 압니다. 손가락 하나 다친 게 얼마나 아픈지, 허리를 다친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압니다. 팔다리가 다 잘렸는데 이빨이가 나는 건강해 그리고 희죽거리고 있으면 그거 미친놈이죠. 그거 야, 그 이빨 튼튼하게 잘생겼다. 아무도 안 그럽니다. 저 사람 어떻게 사나 싶죠. 팔다리 다 잘리고 이빨 튼튼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빨로 기어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실수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이 너무나 쉽게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확인되지 않고 보상받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늘 나 여기 있다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 있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장나야 된다니까요. 잘하는 것은 절대 그건 표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훨씬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며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너무나 분명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이 정도 내용이면 국민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야 될 겁니다.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문제를 가장 쉽게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뭘 실패해요? 왜 쟤는 나보다 더 줘요? 이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쟤는 박수밖에 하고 나는 이렇게밖에 안 해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걸림돌입니다. 신자로서 사는 데 있어서 언제나 걸리는 거 이거죠. 그래서 모두가 뒤에서 삐죽거리는 겁니다. 교회가 말이지 뭐 지들끼리 잘 처먹고 지들끼리 모여서 뭐 다 해먹고 뭘 해먹어요? 여기 무슨 식당이에요? 뭐 누가 나서서 뭐 찬란 척을 하고 그럼 입 가진 짐승이 그럼 입 다물고 있겠어요? 떠들겠죠. 떠들거들랑 들으시고 듣기 싫거들랑 딴 생각하시고 잔잔한 미소를 풍기면서 모나리자같이 그렇게 있으시란 말입니다. 왜 아각거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놓치느냐 말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싸움은 그것 아닙니까? 결국 내가 쟤보다 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더 대접받습니다. 이건 억울합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이 싸움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넘으십시오. 그거 넘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그래. 이게 참 멋있죠? 이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처음 척 볼 때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집단이나 있습니다. 알고 보면 꽝인데 처음에 그렇게 번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교우들끼리는 저 사람 꽝이야. 저 사람 후가시야. 다 알아요. 근데 다른 교우들이 처음 딱 기도원에서 어떤 교회와 어떤 교회, 우리 교회가 같이 뭐 어떻게 조인트 리사이트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쪽에서 보고 그냥 까무러친 거예요. 이야, 너희 교회요? 그 무슨 장로님? 캡이더라. 그런데 야, 사실은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우린 그 정도 많아. 받으시란 말이에요. 다 우리 편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잘 보세요. 사람 몸 중에 제일 쓸데없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 중에 제일 쓸데없는 거. 머리카락입니다. 그래서 대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쓸모 없거든요. 이거 쓸데없어요. 전혀 쓸데없습니다. 이거 언제 쓸데있냐면 싸울 때. 그 머리끄대기 잡아다니 그때 왜 이게 쓸데없고 딱 하나 요긴한테 물에 빠졌을 때 꺼낼 때 딱 하나 쓸모있구나. 쓸데없습니다. 이거 없어도 귀때기 잡고 나오면 됩니다. 이거 아무 쓸데없는데 요 머리카락이 왼쪽으로 갔느냐 오른쪽으로 갔느냐 섰느냐 말았느냐는 심각한 문제를 결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성가하다가 앞머리 내려와갖고 성가 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노래 부를 틈이 없어요. 이거 내려온 거 한두 번입니까 이거? 여러분 선 볼 때 딱 만나서 뭐부터 봐요? 그 여자들이 긴 머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 될 사람이죠. 그 머리가 참 탐스럽고 하나만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쓱 쓸어주는 척 하면서 귀를 꼽고죠. 혹시 귀가 짜부라졌나? 전직이 레슬링 선수는 아닌가? 꼭 귀로 봐요. 왜 봐요, 귀는? 귀는요, 들리면 돼요, 들리면. 근데 귀가 독스러우니, 뭐, 귀가 칼귀니, 뭐, 심각해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나요. 결혼해보니까요, 귀는 삼각형이든 별표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 얘기 얼마나 만나보세요. 덜 요긴한 것이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보세요. 어디다 뭐 붙였나 보세요. 다 이 귀에다가 뭐 붙였어요. 귀에다가. 야, 하나도 쓸데없는 거. 하나도 쓸데없는 거. 선 볼 때 이마 넓으냐 좁으냐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거기다 무슨 뭐 배추를 심을 거예요. 물을 심을 거예요. 근데 그 이마 넓으냐 이마 좁으면 타격이 크지요. 면도를 해서 여기를 넓, 평수를 넓혀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걸 서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잘생겼다는 건 대단한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거나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폼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시기하지 마세요. 모르는 데서 오면 다 그 멋있는 사람 옆에 먼저 가거든요. 그 다 우리 얼굴이에요. 다 우리 얼굴이라고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감춰져 있고 안 보이지요. 그렇다고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말 그대로예요. 의외로 요긴한 것들은 감춰져 있고 소개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보이는 것들에 우리 신경 써야죠. 그죠? 세수도 하고 바르고 저희 마누라랑 어디 나가려면 늘 싸우죠. 아직도 싸워. 3시 동안 안 나오면 5가지 쉰다. 왜 안 나와요? 이건 머리 때문에 그래요. 머리 때문에. 머리가 이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딸, 우리 아들 학교 갈 때마다 그놈은 머리 싸움이. 이거 왜 그렇게 소중해요? 그거 하나로 사람이 달라 보이니까. 그래서 드디어 심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심장이 입 밖으로 나와보세요. 나 여기 있다. 그 망하는 거죠. 날 우습게 알아? 너희 다 잘 때도 나는 앉아. 난 늘 철야 기도야. 그래서 날 우습게 알아? 나 안 해.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심장이 나네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 귀중한 것을 아프기까지, 기능에 이상이 생기기까지 누가 돌봐줍니까? 누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고맙다 그럽니까? 누가 심장에 손을 얹고 너 잘 있냐 그럽니까? 만일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거들라면 여러분은 심장인 겁니다. 여러분은 간인 겁니다. 여러분은 보다 중요한 것일 겁니다. 누가 알아보면 여러분은 머리카락이거나 눈썹이거나 무슨 귓볼일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명심하시고 시험받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역사가, 인류 역사가 아직도 구세주로서, 대속주로서 평가합니까? 아니요. 4대 현인 중에 하나로 넣었을 뿐입니다. 무슨 공자랑 저 석가랑 예수님을 같은 대열에 세운 것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질 않습니다. 우리 보고 그거 고치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 보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오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우리 몸으로 드릴 산제사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걸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전부 어디로 초점이 가 있냐면 능력 위주고 열성 위주입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새는 관심이 없어요. 열심과 충성이라는데 다 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반 받고 반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 곳에서가 아니라 감추어진 곳에서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오죠. 별을 따라왔다고 해서 그걸 어떤 특별한 대접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별이 빛나는 밤은 밤인 거예요, 밤. 별이 보여야 되는 밤. 밤이 돼야 별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나심은 어두움 속에서 세상이 보자면 해 아래 일해야 되는 모든 조건이 아닌 곳에서 감추어진 곳에서 그 역사가 진행됐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자의 신앙생활, 이 감추어지고 희생되는 이 생활이 가장 우리 인생 속에서 그 흡사하게 제일 그 뭐라 그럽니까? 제일 그 그 또 흡사하게 제일 그 빨리 말해 보세요. 제일 그 비슷하게 그 원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직분이 뭐냐면 여자들이 맡은 주부의 역할입니다. 가장 신앙생활의 전형입니다. 저희 마누라의 요새 불평은 이거예요. 당신은 이 나이가 되니까 사회적인 그래도 어쨌든 무슨 뭐 이름도 없고 무슨 뭐 업적도 있고 난 뭐야? 난 늙기만 했어. 난 여태껏 한 거 밥하고 빨래한 거밖에 없고 누가 날 알아줘? 요거 시험에 빠진 거라 이겁니다. 아마 저희 마누라만 그러는 것이 아닐 겁니다. 모든 여자들이 남편에게 이 나이가 되면 이 말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 남자가 성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뒤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역할에서 하는 일들은 다 감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 부부가 함께 나가서 그 영광을 받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남자가 대표로 합니다. 남자가 잘났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여자들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집안의 엄마가 자기 역할을 놓아보십시오. 아버지 죽고 홀어머니 남은 집 애들은 제대로 커도 엄마 죽고 호랩이 남은 집 애가 제대로 크는 적은 없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에 가장 근접되어 있는 또 살아있는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남편들은 아내들이 맡은 그 일의 중요함과 그 일들에 대하여 알아줘야 합니다. 아내들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통령이 되고 무슨 테레사 수녀가 되고 퀴리 부인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훨씬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이요 신앙 태도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큰 일을 하여 역사와 무슨 사회 앞에 큰 일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불구의 경우입니다. 한 가정을 맡을 것을 면제받거나 특수한 이유로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능력, 동등한 권위와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것을 여자들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키십시오. 남편의 그림자 속에 숨으십시오. 그것은 약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며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감춰져 있고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것 같이 저들의 정치, 경제, 문화 이전에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성에 운명이 걸리는 것 같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귀중함과 충성해야 될 그 본분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감사하시고 주 앞에 늘 엎드리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한 분 한 분의 신자가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마땅히 겸손하게 하옵시고 주의 뜻을 따라 충성된 신앙생활을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무슨 다른 보상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확보한 기쁨들과 복들로 주 앞에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 자기를 위하여 살라는 저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승리의 생활로 우리의 신자됨을 증명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람으로 충성과 순종과 겸손과 열심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